출애굽기 162번 메시지 복합적인 관유 복합적인 그영 세 번째 베드로전서 4장 14절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베드로는 영광의 영을 말합니다. 최근에 나는 영광의 영이 그 영의 다른 방면들과 관련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영광의 영은 그 영의 다른 방면들처럼 하나님의 본성과 많이 관련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0장의 복합적인 관유의 예표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많은 관련이 없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감람기름에 섞인 네 가지 향품들이 모든 요소입니다. 이 요소들은 표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성으로 조성됨. 베드로전서 4장 14절을 제외한 위에서 언급한 모든 구절들은 과정을 거치고 만유를 포함한 생명 주는 양의 요소와 본성과 본질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에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성분, 신성한 요소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에는 신성한 삼일성의 성분, 즉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의 요소가 있습니다. 성령은 거룩하고 신성한 본성의 요소를 가집니다. 성령은 이러한 요소를 갖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과 같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성화의 과정은 마리아의 태 속에 주 예수님이 잉태되심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은 거룩한 것이신 그분을 말합니다. 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거룩하실 뿐 아니라 거룩으로 조성되신 분입니다. 아담 시대 때부터 주 예수님의 탄생 때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 분별된 점에서 거룩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본성으로 거룩해 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으로 조성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거룩해 되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으로 조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성의 성분을 가진 하나님의 영과 삼일성의 성분을 가진 여호와의 영은 성령, 즉 거룩하고 신성한 본성의 요소를 가진 영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으로 조성되는 한 아기를 산출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따르면 그 아기는 거룩한 것, 거룩한 자로 불리웁니다. 그분은 단지 하나님에게로 분별된다는 점에서 거룩하실 뿐 아니라 본성적으로 거룩한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고 신성한 본성이 그분 안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의 성화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으로 조성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성화는 성육신의 연속입니다. 성육신에 있어서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으로 조성되셨습니다. 이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본성으로 조성됩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는 성화의 가르침이 아주 얕고 구약에 나오는 거룩해됨의 관념보다도 더 얕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실상 신약의 성화는 성육신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본성적으로 거룩해 되고 하나님 자신인 거룩으로 거룩해 되도록 우리의 인성 안으로 들어오는 거룩하고 신성한 본성의 성육신입니다. 성령이라는 칭호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메시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칭호는 구약에서는 쓰이지 않습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당신의 성령은 당신의 거룩함의 영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63장 10절과 11절에 그의 성령은 그분의 거룩함의 영으로 되어야 합니다. 실제의 영, 하나님의 영과 여호와의 영과 성령이신 그 영의 방면은 모두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위한 예비적인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서 우리는 먼저 실제의 영을 가집니다. 실제의 영 없이는 우리의 체험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과 삼일성과 거룩한 본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우리에게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실제 영을 가지지 못한다면 신성의 실제와 삼일성의 실제와 거룩한 신성의 본성의 실제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실제는 실제의 영입니다. 주 예수님이 땅 위에 계시는 동안에는 실제가 아직 사람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실제이시기 때문에 실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실제는 다만 제자들 가운데만 있었고 아직 그들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제자들에게 그분이 떠나시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가시는 목적은 그분의 형태가 변하기 위해서, 즉 육신의 형태에서부터 그 영의 형태로 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변화가 이루어지자 그분의 실제는 곧 그 영의 실제가 되었고 그 영은 실제 영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이 실제 영이 제자들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함이요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 실제가 우리 안에 거합니다. 예수의 영. 예수의 영은 성육신, 인성, 인생, 십자가의 못 박힘의 영입니다. 특별히 그것은 주님의 고통을 포함하는 그 영의 방면입니다. 출생에서부터 장사되기까지 주 예수님의 전생에는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그분은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고통의 삶을 사시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 도망자가 되셨습니다. 그것도 그분의 고통 중 하나였습니다. 애굽에서의 피난이 끝난 후 그분의 가족들이 거룩한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유대에서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멸시받는 나사렛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예수의 영이라는 칭호는 주님의 인생에서의 고통을 함축합니다. 주님의 인생의 추출물은 지금 예수의 영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영의 다른 칭호들. 그 영은 또한 또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생명의 영, 생명 주는 영, 주 영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성분, 그리스도의 부활의 추출물을 포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성육신, 인성, 인생, 고통, 십자가에 못 박힘, 부활을 포함합니다. 생명의 영은 신성한 생명의 실제입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이심과 동시에 생명을 주시는 자이십니다. 그 영은 생명의 영인과 동시에 생명주는 영입니다. 생명주는 영이신 그 영은 우리에게 생명을 분배해 줄 능력을 가집니다. 주영이라는 칭호는 그리스도의 승천과 주권을 함축합니다. 오늘날 사람이신 그리스도는 모든 이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의 주권의 실제는 그 영 안에 있습니다. 그 영을 접촉할 때 우리는 주님의 승천과 주권의 성분들을 만집니다. 그 영은 또 은혜의 성령입니다. 그 영의 이방면은 삼일 하나님의 누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은혜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구절인 히브리서 10장 29절은 피로 거룩해 하는 것과 은혜의 성령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에서 그 영은 일곱 영이라고 불리웁니다. 일곱 영이라는 칭호는 그 영이 일곱 배로 강화되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영은 그 영의 모든 성분들을 강화시킵니다. 신성, 삼일성, 성육신, 십자가의 못 박히심, 부활의 능력, 실제의 본질, 신성한 생명의 분배, 우리의 누림이신 은혜를 강화시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은 그 영이십니다. 우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그 영은 영에 대한 모든 칭호에 속한 모든 성분의 총체요 집합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은 만유를 포함하는 영입니다. 영광의 영.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영광의 영은 표현의 영입니다. 베드로는 첫 서신에서 그 영을 꼭 세 번 언급합니다. 그는 그 영의 거룩해 하심과 그리스도의 영과 영광의 영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라이프 스타디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영의 기능이 다만 신약에 믿는 이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이 선지자들에게도 있었다고 말하는 담대함을 가졌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서 사실과 사실의 성취는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님이 못 박히신 것은 대략 1900년 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성육신 되시기 전에 심지어 창세 전에도 그리스도의 못 박히심의 사실이 하나님의 눈에서는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포함한 모든 것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관심하시는 것은 그때 이루어지는 사실의 성취보다 오히려 사실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신성한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여전히 시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영에 관한 베드로의 간략한 저술은 거룩히 하시는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의 서신들에는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에 관한 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구절은 한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있다면 어떻게 이 영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영광의 영을 말합니다. 그 영에 관한 이 말의 문맥을 볼 때 이것은 고통당하고 핍박당한 성도들의 체험입니다.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그 영은 단지 그들 안에 신성한 성분으로 거할 뿐 아니라 영광으로 그들 위에 임합니다. 이것은 참된 순교자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미 북청 사변 동안에 순교한 젊은 여인에 대하여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를 본 한 남자는 그녀에게 영광의 빛이 비추었음을 나에게 간증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이 빛으로 충만했다고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 빛은 주님의 영광의 핏비춤입니다. 영광의 영이 분명히 그녀 위에 있었습니다. 수년 전에 나는 순교당한 선교사에 대한 말을 들었습니다. 이 선교사는 모든 순교자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고 모든 순교자의 마음은 사자의 마음과 같다고 그의 시에 기록했습니다. 나도 모든 참된 순교자들에게는 영광의 영의 핏비춤이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영광의 영은 내주하시는 그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며 은혜의 성령이며 믿는 이들 위해 비추이는 영광이 됩니다. 성결의 영. 로마서 1장 4절에서 바울은 성결의 영을 말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여기서의 성결의 영은 로마서 1장 3절의 육신과 대비됩니다. 3절의 육신이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본질을 말하는 것처럼 이 구절에서의 영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격이 아닌 그리스도의 신성한 본성, 즉 신격의 충만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신성한 본성, 하나님 자신의 영은 거룩한 것이며 거룩한 본성과 특성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대적했던 사람들은 그분을 평범한 사람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결의 영을 통해 그분은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결의 영이라는 용어는 사실상 이해하거나 해석하기가 무척 어려운 것입니다. 번역자들은 이 구절에서의 그 영을 대문자로 써야 할지 소문자로 써야 할지를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의 그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까? 아니면 주 예수님의 사람의 영을 의미합니까? 주님은 돌아가실 때 그분의 영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이 성결의 영의 문제가 분명하게 확정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의 영으로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신성한 계시를 체계화하지 않음. 우리가 성경의 신성한 계시를 체계화하려고 애쓴다면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 생활을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물며 삼일 하나님의 본성과 그 영을 분석하기란 더욱 어렵습니다. 사람들인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오스의 생명과 푸슈케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어떤 생명이 죽습니까? 비오스의 생명입니까? 푸슈케의 생명입니까? 무신론자들은 사람이 죽을 때 그의 생명이 소멸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죽은 다음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사람을 동물과 같이 취급합니다. 중국의 이전 총리 주울레는 자기 몸을 화장해서 비행기로 뿌려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믿었던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성경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삼분설, 즉 사람이 세 부분, 즉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사람이 거듭난 후에는 세 가지 생명, 즉 비오스의 생명, 푸슈케의 생명, 신성한 생명을 가진 거듭난 영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생명을 정의하기란 너무나 어렵습니다. 당신이 생명을 말할 때 당신이 말한 생명의 뜻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6장의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부자와 나사로는 모두 죽었습니다. 그들의 비오스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혼, 즉 푸슈케 안에서 여전히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신학자들이 체계하는 방법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하여 이것을 말합니다. 생명의 신비스러운 것을 체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영, 특별히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의 계시를 체계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또 삼일성을 살펴볼 때 주의해야 합니다. 삼일 하나님에 관한 계시를 체계하려고 애쓴 대신 우리는 성경이 삼일성에 관하여 말하는 모든 것을 다만 믿어야 합니다.